1950년대 6.25 사변 직후로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그때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문화생활 같은 것이 어디 제대로 있기나 했겠습니까? 어쩌다 이 교회에서 영상이라도 빌려와서 선교 영화라도 상영하면은 영화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교회에서 영화 상영한다는 말 한마디에 온 동네 어린아이들이 다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극장에서 영화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 하나가 영화를 보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어떻게 극장에서 영화를 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화는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는 없고 극장 앞에서 포스터를 보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물어보더랍니다. 얘야, 너 영화 보고 싶니?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잡고 영화관에 들어가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많은 친구들 중에는 가끔씩 극장 앞에 가서 입장하는 어른들에게 아저씨, 제 손 좀 잡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도와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의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애써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이 네 가지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이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둘째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럽니다. 이웃이 날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이웃을 싫어해도 나 역시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행복한 사람이 있거나 친구와 다투고 난 다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웃어주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날 보고 찌푸리면 난 불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행복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면 금방 교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괴롭습니다. 몸에 병이 생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외에 모든 채소와 과실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보람된 일을 찾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럴 겁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허무하고 불행해집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보람을 느낄 때에 어느 누구나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일을 해야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일할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존재 목적에 일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얻는다면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고 둘째는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받을까 봐 두렵고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삶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또 죄인이라고 타인으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으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보람도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날 도와주던 사람을 잃으면은 생활이 궁핍해질 겁니다. 동역자를 잃었습니까? 일을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피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넉넉하게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도 이 죄와 죽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의 보람된 일자리를 갖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재물이 생기면은 그야말로 행복해질 줄로 알고 이것들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은 이것들은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요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얻어도 순식간에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에 목말라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지어 보셨어요? 사람이 죄 지으면 두렵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죄 때문에 내가 벌받으면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이웃들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으면 인생의 보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오라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 말 들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는데 목마른 게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목마름은 그냥 단순하게 목마른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죽어가는 목마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물도 좀 얻어보고 건강도 좀 얻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도 얻어보고 그거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의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살아야 행복도 얻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어찌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육이 복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을 살려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준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또 영원히 왕위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영혼의 아름다운 삶과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그 결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속담이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여러분이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은 죄 지으면 반드시 벌받는다는 얘기고 또 죄 지으면 스스로가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이고 성경도 없었을 때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만 보고도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죄 짓고는 마음이 불안해서 고통스럽고 또 성내는 벌받고 마는구나. 죄 짓고는 못 살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 믿지는 않았어도 이것은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 심으면 벌을 거둡니다. 이전에 제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양심 때문에 죄 지으면은 고통받습니다. 내가 죄 짓고 나 혼자 죄책감 가진다고 그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은 여러분 피할 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피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요? 아모스 9장 2절 이하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6절과 7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찾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받은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다. 계속 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다니시는데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의 길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도와달라는 것이고,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부른다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다른 것들을 놓아두고 그걸 내팽겨 쳐주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친구 중에 뭐 좀 안다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는 사람이 있죠.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낫는다 해서 해봤더니만은 더 심해졌어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전 친구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제는 의사 말만 듣는 겁니다. 그게 의사를 부르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에 이러면 행복할 줄로 알고 찾아다녔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면 우리가 행복 얻을 것이라고 찾아다녔던 것. 이 세상적인 그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진짜 부르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운 방법도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는 것이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찾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부르면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죄 하나 짓지 않는 그 완전한 의인이 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완전히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는 상태로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악을 붙들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죄짓고는 못 살겠구나. 세상의 악한 방법, 세상 방법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더 답답하구나, 괴롭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버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채 그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우상이 도움 줄 줄로 알고 막 매달리고 숭배하던 그 사람이 우상 버리지 않고 한 손에 붙들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 하나님을 붙들고 양쪽에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세상의 악한 방법, 세상 섬기던 것, 우상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책감 같은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하셔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죄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 같은 것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한 축복으로 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난 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 선행이 없어, 뭐 봉사고 한 게 없으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뭐 나에게 표시를 하거나 받거나 그래야 용서해 주지. 아니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필요한 축복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너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다윗에게 언약한 은혜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란 약속이에요. 우리를 많은 사람의 지도자로 삼아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13절 끝절 말씀을 보십시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가 열매를 준다면은 화석류는 상록수고 나무에 질이 좋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필요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주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과 또 명예와 축복까지 내려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후손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행복은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생명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영생, 이 생명을 얻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으면 거기에는 죽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힘을 줍니다. 사실 소망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받는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질이 다른 거란 말씀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한 일당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일거리를 얻어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거리를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불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급히 묻어두고 집에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그 보화만 캐내면은 세상에 갑부가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밭을 산 후에 얻는 행복이 이전에 하루아침에 나가서 일거리를 얻는 행복과 여러분 비교하면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런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행복을 천국을 소유함으로 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실패하시렵니까?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 행복도 주질 못한 그걸 위해서 애쓰지 말고 진짜 행복을 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 용서와 참된 평안과 영생의 축복까지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시지요? 건강하고 싶으시지요? 물질도 얻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시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거기서 보아두려고 했던 뭐 붙들고 있던 이런 악한 관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도 자꾸 마음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축복과 영생까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던 것들은 포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고 또 이웃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여 주시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신 모든 것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하고 연약함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참된 은혜와 평강과 생명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들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 얻는 새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출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후끈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래. 후끈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후끈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그 광채가 산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추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중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잘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은혜 중에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도록 저희들 강권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쁨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 중에 기쁨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와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의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라도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강한 무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앞으로 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동행하는 좋은 날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